오늘 이제 다니엘서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49년인 일곱이레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완성까지가 일곱이레고요. 둘째로 434년인 62이레는 예루살렘의 그 완성부터, 중건의 완성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입니다. 이게 25절, 26절에 나오죠. 근데 여기 26절에 보면은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말할 때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돼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라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로마의 그 황제인 타이터스가 와서 성읍과 성소, 즉 city and the sanctuary, 성읍과 성소를 실질적으로 무너뜨릴 것을 계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멸망에 관해서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주님도 예언을 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AD 70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로마 황제 타이터스가 와서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른 이레, 70이레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정하신 운명이 70이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 하반절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요거를 여러분 요대로만 보면 조금 원문이랑 조금 그 원문을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원문을 여러분에게 좀그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허물이 그친다고 할때저 허물은 폐사라는 단어예요.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 그친다는 정확하게 원문대로 해석하면은 반역이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에는 반역이 그치며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리고 죄가 끝나면 할때저 끝나면은 하탐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봉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죄가 끝난다는 것은 죄가 봉인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지만 또 반복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사단이 무적에게 가두어지잖아요. 죄의 근원이 사단이 가두어지니까 죄가 완전히 봉인되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악이 용서되며라고 할 때 저 용서되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저 뜻은 속죄하다,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그러니까 아예 죄를 갖다가 역청으로 아예 칠해보듯이 이게 칠하는 사건이 주님의 재림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는 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갇히기 때문에 의의가 완전히 회복되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라고 했는데 환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고요. 저게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비, 요 예언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응하며라는 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탐이라는 단어인데 인을 찍다 봉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걸 그대로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를 원문대로 해석해주면 환상, 즉 이상과 선지자가 봉인됨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오면은요 이상이나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왕과 제사장들은 있지만은 선지자들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상과 선지자가 봉인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고 할 때 지극히 거룩한 이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분리됨, 거룩함, 신성함. 그러니까 거룩한 이라는 그 이가 없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원문대로 해석하면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 가장 거룩한 것이 기름부음을 받으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잘 묵상해 보면은요, 71의 목적의 마지막 방면은 지성소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것. 근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하신 때가 올 때, 즉 주님이 재림할 때 지성소가 합당하게 기름부음이 발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다니엘 때 지성소가 더럽혀져 있었거든요. 아예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었고 기명과 기물은 다 뺏겼고 엉망이 돼 있던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는 그 정하신 때가 올 때는 지성소가 합당하게 기름이 발라진다. 이 말은 뭐냐면 지성소가 합당하게 기름 발라진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회복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시대는 일하는 때가 아니에요. 진짜 일할 때는 천년왕국 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많이 맺나니. 가지가 일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엄청난 비밀이 뭐냐면 주님을 누리게 되면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주님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사랑이 나가고 있어. 이건 누림이지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할 때는 언제냐? 천년왕국. 이건 마태복음 강의라면 막 팍팍 열립니다. 자, 이런 의의 시대에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복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기도만 하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감지를 조금 생각하면서 그래 이 설교를 하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결해서 좀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오늘 조금 이제 다니엘서 9장의 전체적인 뜻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빗나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란의 정치 지도자 카셈 솔레이마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자 카셈 솔레이마니가 드론으로 살해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드론을 띄웠는데 드론을 레이저를 쏴서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셈 솔레이마니가 있는 그 차 안에 드론으로 미사일을 쏴갖고 차를 폭파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미국을 보복한다고 해서 빨간 깃발 듣고 미국을 피바다를 만들겠다고 할 때 그래? 니들이 우리를 피바다를 만들어? 그러면 미국에서는 너희 씨족을 다 없애겠다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엄청난 그 전쟁 분위기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알 줄 압니다. 근데 요 며칠 전에 이란 대통령 에브라임 라이시가 헬기 사고로 사망했던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말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신문을 읽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군사비용을 더 내라고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군사비용을 더 내지 않으면은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이러니까 한국에서 그 외무장까지 뭐라 그랬냐면은요, 우리는 그런 핵무장을 하겠다. 막 분위기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요, 공항에서 리무진을 타고 천안에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막 선거 바로 전날이었다 보니까 선거운동을 하는데 목사님을 선거운동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막 하는 걸 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당을 하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 마음이 기뻤던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정말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또 잘못 이렇게 중간에 어떤 걸 띄어서 누가 얘기를 하면 제가 또 공격받을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면요, 앞에 있는 종의 말씀이 맞다는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수도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 말씀을 한번 전했었어요. 근데 이걸 한 번 듣고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 사회 간의 문제, 어떤 막 정치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너무나 세상에 깔려있는 걸 봅니다. 거기다 미국에서 금융을 올렸더니 그냥 지금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막 휘청거리고 있어요. 미국도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플레이션에 난리가 아니죠. 세상이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성경을 따르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멘.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이런 정치의 잘못된 거에 동참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꾸는 것인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모르 차는 게 답인가, 많은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마디 말로 이걸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근데 이 일은요,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분 마음에 납시다. 그럼 한번 말씀 한번 들어가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한 번은 이미 오셨고 한 번은 이제 곧 오십니다. 초림 예수는요, 과거에 이미 오셔서 어떤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어떤 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 예수님은 이제 장래에 오시는데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돼 있죠? 22장까지 돼 있어요. 저는 몇 절까지 돼 있죠? 21절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모든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주님의 마지막 경고와 사도 요한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저에게 많은 만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읽을 때. 근데 오늘 이거는 시간상 다 읽지는 않고요. 근데 이 기도가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20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날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역함을 말씀드렸지만은요, 에녹이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 동역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타락 속에서 그걸 다 봐가면서, 그걸 다 경험하면서 수많은 자녀를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분의 때에 맞춰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에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공개적인 방면, 은밀한 방면. 자, 공개적인 방면은 어디 나오냐면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방인 시대인 교회 시대는 비밀의 시대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말씀하기를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성경을 읽는 사람들 다 깨닫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공개적인 방면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알았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은밀한 방면은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올 때 주님 오는 거 맞는데 그보다 더 세세하게 들어갔더니 순교자의 수가 차야지, 즉 이기는 자의 수가 차야지 주님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순교자는 바로 주님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 증인이란 헬라 단어 마르티스란 단어는요, 순교자를 뜻합니다. 증인들은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증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리스도의 산 간증을 가진 자들을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단지 문자로만 된 이 교리만을 전파하는 설교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좀 구분해 드릴게요. 주님의 사역이 다른 걸 보여주는데 사복음서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모습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심부터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주님이 승천하면서 또 다른 사역이 시작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승천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는 말미암아 이걸 산증이라 그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산 간증을 가진 자들이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일하는 현장을 쫙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삶을 전부 다 보세요. 순교의 삶이었었어요. 증인의 삶은 순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한 걸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증인의 삶은 순교의 삶이다. 그럼 여러분, 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순교의 삶을 사는 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그 말씀이 교리라면 그건 산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인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증인들은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이 오면은 십자가가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통과하는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육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산증인 내 삶을 사는 거, 이게 순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교자가 찬다, 그때 순교를 한다고 순교자가 됩니까? 여러분, 순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을 살면은요, 그 삶 자체를 주님은 순교의 삶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순교장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님께서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정치라든가 모든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관심하지 않으실까요? 다 당연히 관심 갖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게는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을 봤더니요, 뭘 완성하냐면 주로 죄를 처리하는 일을 완성했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첫 번째로 이루신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밖으로는 그렇게 많은 게 보이질 않아요. 준 자와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 문제, 죄 문제를 완성했던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는요, 무엇을 이루려고 오실까요? 바로 우리가 직면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국가들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단 큰 그림만 설명하면요,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요,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저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를 깨끗이 처리하는 겁니다. 국가, 사회, 정치, 어떤 문제든 다 처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좀 봐야 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문명적으로 화려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의 감옥입니다. 그 마귀가 있는 그곳에 우리 사람을 창조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인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한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에요. 또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의지로 선을 행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지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원함이 아무리 우리의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척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의의 시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이 악한 자의 컨트롤 아래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도시연도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계속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자고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보는 것보다도요,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수에 열광하고 드라마에 열광하고 음악에 열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열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영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많이 보는 것도 위험한 것이고 영화에 빠지는 것도 그 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사단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를 금식하고 어떻게든 여러분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모든 미디어를 끄는 게 거의 10년이 가까이 돼가요. 정말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정보도 못 얻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은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더욱더 깊어지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잡다한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정말 이 시대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난번 주일날 얘기했지만 팝콘 브레인 시대라고 합니다. 긴 걸 못 참아요. 모든 게 다 짧아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육으로 가득 차서 그럽니다. 우리가 육으로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멘. 그냥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그냥 타락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하고 끝내는데 우리가 조금 이 부분까지 보려면 여기까지는 세 번의 타락이 납니다. 몇 번의 타락? 세 번의 타락이 납니다. 첫 번째 타락은 뭐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타락의 원인은 이들이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락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4장이 나옵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서는 혼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배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예배, 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완전히 육이 됐다라는 겁니다. 육. 저기 육이 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사르란 단어예요. 바사르. 육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혼을 과도하게 살면 결국 육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육이 된 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시대를 다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가장 강하고 악한 대적이 우리의 육체임을 계시합니다. 이걸 로마서 7장의 사도바울이 밝히잖아요. 죄가 하나의 법인 걸 유일하게 말한 자가 사도바울인 겁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그냥 경배하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아예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지체 안에 죄법이 아예 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죄의 사망으로 끌어내려가는 우리 육체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육신이 됐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에서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경찰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 육체가 표면에 드러날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짐승과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아닐까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 지금 상황을 보면서요, 노아의 때 인류 전체가 육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 전 시대를 하나님께서 멸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다 육체가 돼가고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는 육이 돼서 사람들이 음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음란에 빠지면은요 지성과 이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오셨을 때 세상의 어떤 관점이나 인간적인 관념으로 보게 되면요 무능한 자처럼 십자가에 아무 힘 없이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뭐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그 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러고 죽네 막 놀리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 내려와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무 힘 없이 무능한 자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허물이 그치며 즉 반역이 그치며 죄가 봉인되고 죄악이 용서되고 아주 그냥 역청치하게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즉 이상과 선지자가 봉해지고 또 지극히 거룩한 것이 기름을 받는다는 이 역사가 주님의 재림 때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 할렐루야. 아무런 힘 없이 죽은 것 같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 주님의 재림할 때 이 엄청난 일들 이 의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온 날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때가 가까운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26장 5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주님께서 이전에 가룟 유다에 뭐라 했죠?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 5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무능하게 그냥 십자가에 죽은 그런 자로 보입니다. 아무 힘 없이 돌아간 것 같은데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죽고 부활한 것을 믿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처음 오실 때 하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시대의 문제들, 국가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라든가 국제 간의 분쟁이라든가 계속되는 전쟁들이라든가,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은요, 뭐 좌파다 우파다 주사파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심할지 모르겠어요. 서로 잡아먹지 못한다랍니다. 협의라는 게 없어요. 보니까 그냥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죽이려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죽이고 서로 그냥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뉴스를 됐으면 안 보려고 그래요. 뉴스를 계속 보다가 완전 선악과 열매를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 생각도 다릅니다. 견해도 다릅니다. 태도도 다릅니다. 다들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당을 만들어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개혁해보자고 지금 막 광화문에서 모여서 막 기도한다고 하고 참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상고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회마다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들 또한 온전치 못합니다. 그리고 정치상에도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제 3차 대전이 이럴지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기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번에 뉴스를 잠깐 봤더니요, 지금 온난화가 이루어져 갖고 방어라는 곡이 큰 곡이 있잖아요. 이 방어가 제주도에서 잡히는데 지금 이게 동해에서 엄청나게 많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징어가 옛날에는 많이 잡혔는데 전혀 잡히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종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동해에서 참다랑어, 참치종이 참다랑어 막 잡히고 세상이 막 여러 가지로 지금 막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엄청난 문제의 회오리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살기 너무나 귀한 것은 땅밟기 전도라면서 제가 이제 멕시코 캔쿤에 치친이사, 욱수말, 깔랑물 뭐 이런 어떤 문명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막 피를 뿌리며 막 사역하면서 그 사단의 어떤 것들을 다 밝혀내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또 니카라과를 갔다 옵니다. 과테말라를 갔다 옵니다. 근데 거기서 가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애들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청소년들. 니카라과에서는 한 지역이 교회를 봤더니 모든 교회를 철조망으로 달아놓고 위에는 갔다가 막 깨진 유리를 박아놓고 이래갖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고 싸매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청년들을 봤는데 다 깽단이랍니다. 그 마약할 돈을 갖다 얻으려고 사람을 갖다 죽이기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지비지하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지를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경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도 불평하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은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신문이었죠. 5월 23일. 매일 마리아나를 피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더 지금 많다고 합니다. 완전히 합법화가 된 것이 아닌데도 마리아나를 피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지금 더 많아졌다고 어저께 신문에 나오고요. 또 신문을 보게 되면 총기 사건, 살인 사건, 강도, 도둑, 오늘 신문에는 또 묻지마 폭행이 이루어졌더라고요. LA에서요. 지나가는 차를 갖다 그 검은 흑인 애들이 한국 아줌마 패갖고 병원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했는데 경찰도 안 와갖고 막 그냥 이게 뭐냐고 보니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뉴욕에서 그런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지금 수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국가와 국가 문제,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 종족과 종족 사이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법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줄어들었나요? 법을 만드는데 만들면 만들수록 불법이 더 성행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오늘은 질문만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과 의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초림 예수가 한 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거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해결하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여러분이 되겠으면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하고 이제 뭐 한두 주 정도 더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에서 막 열릴 텐데 오늘 하나의 여러분 어떤 도전을 한번 드리고 여러분 끝나지만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알게 되면은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되면은요,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달라고 한번,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